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라샤스 음악이 너무 아름답지요? 예, 이제 음악에 좀 잠을 깨십시오. 그래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제가 읽었던 열왕기하 4장 펴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읽습니다. 하셨으면 열왕기하 4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체지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해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제가 가로되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넌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기름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인이 하나님 사람에게 나아가서 고한대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갖고 남은 것을 내와 너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예, 저희들이 해마다 봄 가을로 이렇게 두 차례 대전도 집회를 합니다. 집회를 하는 동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시작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약 31절, 30절 가까이 있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30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땅이란 단어가 한 15번쯤 나오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신 뒤에 바로 땅은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뭐 그냥 읽었어요. 땅이 혼돈하거나 공허하거나 흑암이 깊은 위에 있구나.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해 땅이 얼마 동안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있었느냐. 어떤 학자들은 3천만 년, 어떤 학자들은 1억 5천만 년. 그런 이야기들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처음에 읽을 때는 몰랐는데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창세기 1장은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땅이란 단어가 그냥 땅인데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가르칠 때 흙으로 땅으로 표현했었어요. 구약 전도서 12장에 보면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그랬어요. 그 표현이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말이에요. 죽음이란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 또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나누어져서 흙은 땅으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흙은 우리 인간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돼. 땅은 성경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허감이 깊은 위에 있고 했는데 땅 자체가 그 허감을 물리치거나 혼돈을 물리 공허를 물리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땅이 무슨 힘으로 허감을 물리치고 공허를 물리치겠습니까? 그래야 그게 수천만 년, 몇억 년인지 그건 모르지만 정확한 거 하나는 땅 자체는 허감이나 공허를 물리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에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평화로워 보고 싶어서 행복해 보고 싶어서 어둠에서 혼돈을 벗어나고 발버둥을 치지만 우리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벌고 잘 될 때 참 행복하다 행복하다 그래요. 저는 이제 손자가 네 명이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인생을 살면서 아직 손자도 못 본 사람들이 뭐 인생이 어떻고 좀 약간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제 손자를 넷을 봤을 때 제 딸이 아들이나 손자가 조금 안 했는데 한 집에 있었어요. 얼마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자는 항주를 깨워서 업고 이제 식탁까지 옵니다. 이제 그놈 요즘 대학을 다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제 손자들이 미국에 있는데 아이패드를 사서 이제 손자들을 만나는데 너무 예뻐. 아이패드 그 페이스타임이 너무너무 좋아요.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전형을 피우는데 제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우리 속에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있지만 그러나 바람이 없는 풍랑이 없는 행복 없어요. 근데 우리 속에 어둠이 왔을 때, 슬픔이 왔을 때, 두려움이 왔을 때, 근심이 왔을 때, 병이 왔을 때 이런 세계를 어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 자체가 돈을 벌 수 있고 여러분들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 지위도 가지고 좋아 보일 수 있지만 그냥 우리 자체가 우리 속에 올려오는 그 어둠이나 절망 이걸 내쫓을 만한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저는 1965년도에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제가 군대 가서 저는 그냥 교회 안에 있다 처음으로 이 사회 속에 내가 일원이 됐는데 제가 다른 사람하고 전혀 다른 걸 느꼈어요. 저는 통신훈련소라는데 교육부대에 있었는데 제가 갔을 때 그 부대에는 군목도 없고 교회 예배당도 없었어요. 제가 교육생이면서 매주 토요일마다 돌아온 학생들을 교육생들을 불러서 명단 작성해서 제가 성경을 예배를 드는 그 순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군생활이 너무너무 어려워 탈영한 사람 참 많았는데 군생활 막 지긋지긋하다고 하는데 저는 군생활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이등병으로 교육생으로 한평생 살아도 살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68년 6월 8일날 군에 제대하고 통신훈련 정문을 나올 때, 내 군에 같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면 사하라 사막에도 혼자 가서 얼마든지 살겠고 남극에 가서 혼자 얼마든지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은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땅은 또 나오는데, 한참 내려가서 하나님 뭐라면, 땅은 심었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냥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땅을 보고 심었는 채소 열매는 과목을 내라. 꽃을 피우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요. 그냥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에 여러분들 뭐 금이나 다이아몬드나 사파이어나 에메랄드 그런 거 참 좋아하시잖아요. 하나님 금을 보고 뭐 꽃을 피우거나 열매 맺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다이아몬드 가루를 만들어가 산틈 쌓아놓고 거기다 사과 나무 심으면 다 죽어요. 황금 막 갈아가 산틈 쌓아놓고 물 주고 거기다 사과 나무 심으면 죽는데, 땅은 신비하게도 놀랍게도 땅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직분을 인생에게 주었어. 그리고 저는 제가 삶을 살면서,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면 그 마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걸 봤어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번 집에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아, 예. 예, 목사님 여기 전주인데요. 어떤 형제가 저한테 전했어요. 김충환 형제가 말입니다. 전북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암이 심해져서 지금 며칠 더 못 살까, 2, 3일 가기 어렵다고 말해요. 아, 그 형제가 그렇게 안 좋아? 예, 목사님. 그때 마침 저희들 교회에 있는 김성훈 목사님이 전주에 볼일이 보러 가 있었는데, 김성훈 전화했어요. 그 전북대 병원에 가서 김충환 형제 좀 병문안 좀 하고 오세요. 예. 김성훈 목사님 다녀와서 목사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의사도 2, 3일 더 못 산다고 합니다. 그날이 토요일, 그 다음날 주일날인데, 주일날 저녁에 제가 제 아내와 아들 같이 광주의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게 됐어요. 제가 아내한테 얘기해서, 여보, 우리 한 시간 좀 일찍 출발합시다. 전북대 병원에 가서 지나가는 길에 김충환 형제 좀 만나고 갑시다. 그 저희들이 이제 전북대 병원에 가서 김충환 형제 병실을 찾아 들어갔어요. 지금도 생각이 선한데, 병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형제는 아직 죽지 않은 그 병실에 와 죽음의 분위기로 꽉 차 있었어요. 그 형제의 아내는 저쪽 뒤 침대 뒤에 고개 숙이고 슬픔에 젖어 있고, 형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침대에 누워 있는데 인기척도 없고, 그 어머니는 침대 앞에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어요. 그 죽음이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들 마음에 벌써 죽음이 온 거예요. 그 사망의 분위기가 내 마음을 꽉 눌러오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만일에 여기에 내가 안 오고 예수님이 이 병실에 들어오셔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 이런저런 말씀도 하시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가는 저 형제를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자는 분명히 건지시고 살리실 거란 마음이 들었어요. 그 그만큼 내가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내 마음 안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은 저 형제를 능히 고칠 수가 있는데 내 마음 그 마음이 일어났어요. 김형제 일어나봐 눈 좀 떠봐 과음을 질렀어요. 예, 목사님. 자녀 암으로 죽어가고 있대. 의사는 2, 3일 더 살 수가 없대. 이건 형편이야. 나는 이 자리와 생각을 해보자. 만일에 예수님이 여기 오셨으면 자네를 보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시지 않았을 거야. 고치고 가시지. 근데 우리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나 그 예수님은 옛날에 유대 땅에 계신 그 예수는 똑같은 어제는 영원히 변천 그 예수님이야. 그러면 제가 성경을 펴놓고 형제한테 이야기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형제, 전기는 말이야. 전선을 통해서 흘러가. 전기는 전선만 연결해주면 깨끗한 집에 들어가고 더러운 집에 들어가고 아주 착한 사람 집에 들어가고 나쁜 사람 집에도 들어가고 전선만 연결시키면 높은 사람 집에도 가고 낮은 사람 집에도 가고 다 들어가. 전기는 전선을 통해서 들어가서 전기가 가면 불도 켜고 텔레비전도 켜고 그 다음에 뭐 냉장고도 돌리고 세탁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해. 전기가 없어서 그것들이 놀지. 그것처럼 자네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의 마음이 자네 속에 들어가면 그 자네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지만 자네에게 암이 중요한 거지. 예수님의 그 아무것도 아니야. 자네 금방 나을 수가 있어. 내가 경험한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는 전선이 연결될 때 들어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마음의 세계 속에서 일하는 분이야. 그 지금 만일 하나님의 마음과 자네 마음이 하나가 되면 전선이 연결돼가지고 전기가 들어가서 세탁기 돌리고 일 불 켜고 일을 하듯이 하나님이 자네 안에 능력으로 살아서 일을 해. 그 형제는 그냥 주원듯이 눈만 껌뻑껌뻑하고 듣고 있었어.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자네 마음에 하나님 일하시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자네가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병원에 의사는 자네가 2, 3일 더 살지 못해 죽는다고 말했어. 그건 의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근데 내가 지금 성경을 수없이 많이 읽어봤지만 예수님께서 한 번이라도 병든 사람을 보고 못 본 자고 지나가신 적이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시를 뭐 불쌍한 저 뭐야 나귀가 저 뭐 넘어진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하지 말고 짐을 부리라 그러고 이렇게 세우라고 하셨어. 예수님이 틀림없이 자네를 못 본 채 하지 아니하실 거야. 왜? 예수님 불쌍한 사람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이니까 자네를 보고 못 본 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실 거야. 분명히 자네를 고치실 거야. 내가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보고 한 번도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신 적이 없어. 분명히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어. 사실이지, 형제. 그러면 자네가 지금 결정해야 할 게 있어. 의사는 2, 3일을 못 한다는 게 죽는다고 말했어. 이건 의사의 말이야. 예수님은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했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되어있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분명히 이야기되어있어. 그러면 예수님의 내가 마음을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마음을 읽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병자를 보고 한 번도 그냥 못 본 채로 지나간 적이 없으시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병실에 오셨다면 자네를 못 본 채로 지나가지 않고 분명히 자네 속에 일을 하실 거야. 그러면 이제 자네 마음에 아 예수님께서 한 번도 병자를 보고 못 본 적 아니하고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 다 고치신 걸 본다면 예수님이 자네도 고치길 원하실 거야. 그럼 지금 자네 마음하고 예수님 마음하고 하나가 되는 것은 뭐냐면 병이 든 이런 문제 병을 보지만 의사는 이 사람이 못 살고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나를 살릴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나를 살리길 원할 거야. 나를 살리실 거야. 그 마음을 가지면 예수님하고 자네하고 한 마음이 돼. 그래야면 그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담이 선과 악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온 뒤에 선과 악을 아는 그 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왜? 우리가 선과 악을 분별해가지고 우리 판단을 따라 사는 게 말고 내가 판단한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걸 하나님은 원하셨어.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아담이 선과 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먹었어.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혜가 생겼는데 그 지혜가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과 멀리 떠나게 했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문제는 다 두고라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마음이 흐르고 역사를 하기 위해서는 인간하고 하나님하고 마음이 같아야 돼. 그런데 마음이 다르면 흐를 수가 없어. 독일의 어떤 사람은 맥주를 그렇게 좋아해요. 늘 냉장고에다 맥주를 갖다 놓고 심심할 때마다 마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느 날 무슨 생각하냐면 야 맥주 공장에서 자기 집까지 수도 파이프를 연결해서 언제든 수도 꼭지를 털면 맥주 줄줄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막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개발했어요. 그날부터 이 사람은 한평생 소원이 맥주 사러 안 가고 집에 수도 꼭지 털어가면 맥주 마셔. 이게 소원이라서 돈을 모으고 모아서 그래가지고 집을 맥주 공장 곁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 그거 한평생 소원이면 뭐 할만하죠. 그죠? 맥주 공장장을 찾아갔어요. 자기 소원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웃으면서 참 좋은 소원이시네요. 그렇지만 우린 바쁘고 귀찮아서 그 일을 못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면은 당신은 귀찮아서 못해주고 난 이게 내 한평생 소원인데 어느 게 이기겠냐 생각을 해봐라. 결국 자녀는 당신이 해줄 거다. 아, 예,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날은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침에 공장에 출근하는 거 다 기다리고,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아직 생각 덜 하셨어요? 그거 안 됩니다. 예, 예, 안 되지. 그러면 다음에 또 내려오겠습니다. 그 다음날 굉장히 바빠 일들이 많은데 왔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맥주 공장 사장이 생각, 공장장이 생각을 했어요. 야, 이 사람 진짜 귀찮게 안 해. 안 해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허락을 했어요. 어떻겠습니까? 이젠 공사비 견적을 내고 맥주 파이프를, 수도 파이프를 집까지 달아가지고 맥주를 털매하도록. 그날 저녁에 친구들 다 뭐 맥주 파티 한다고 집에 쳐들였어요. 그 친구들이 와봤는데 컵만 탁자 위에 잔뜩 놓여있고 맥주는 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어, 맥주 내가 안 샀나? 보이지 않는데? 나오더니, 여러분, 우리 집 이 벽에 수도꼭지가 여러 개 있는데, 수도꼭지에 노란 페인트가 칠한 꼭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열면 맥주가 나옵니다. 그래, 진짜, 맥주 컵을 들고, 딱 꼭지에 노란 표가 있는 걸 딱 여니까 맥주가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 맥주가 그냥 쏟아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 한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공장장에게 이해도 공장 파이프를 연결해, 공장 맥주 탱크로 연결됐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털기만 하면 맥주가 나와요. 여러분 신앙에서 여러분 소원이 맥주 먹고 싶은 사람이 맥주 공장 연결하는 그만큼만 마음 가지면 뭐 그 10분의 1만 가지도 하나님과 마음 연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맥주 틀어가지고 기껏에 맥주 나오는 그 공장 점을 파이프 연결하는 것하고 하나님하고 나와 마음 연결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내가 천 가지 만 가지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그게 무엇이더라냐. 맥주 위에서 파이프를 연결합니까? 하나님과 내 마음의 파이프를 연결하지. 맞아요? 이번 집회 마칠 땐 딱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살아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탁탁 처리해봐요. 저는 55년, 19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제 수에게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교회 다닐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은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이었어요. 죄에 대해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 요한 1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이 우리 깨끗해. 그 성경 한 구절밖에 모르셨어요. 그 저는 매일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고 고백해도 죄를 짓고 용서하고 죄 짓고 그러니까 끝이 없이 늘 죄에서 한 번 눈처럼 이게 시든지 경험을 갖지를 못했어요. 19살 때 전 성경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40번 읽고, 50번 읽고, 60번 읽고,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전에 상상할 수 없는 마음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어요. 제사하는 밤 구약의 속죄 제사, 유월절 어린 양의 제사, 그 다음에 히브리 영원한 속죄 쭉 그걸 전부 뽑아가지고 노트에 정리하면서 1974년 제 아들이 태어나는 해인데 그때 제가 대구 파동의 조그마한 교회 목사였는데 성도들이 한 3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시간이 참 많았어요. 오전 새벽이나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오전 내내 성경 읽었어요. 그 성경이 50번, 60번 읽어가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는 모든 생각들이 성경과 달라지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내 마음을 하나하나 고쳐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 마음 안에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충환 형제께 얘기했어요. 김 형제 이야기 잘 들어. 자네는 지금 마음으로 죽어가고 있어. 이걸 의사도 못하고 아무 누구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 오늘 하나님이 가장 안타까워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돕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 하나님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 속에 역사할 줄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충성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아니야. 하나님 나한테 여기 일하시기 위해서는 전기는 아무리 충성스러워도 전선이 연결 안 되면 일 못하고 맞지요? 전선 연결 안 돼서 오는 전기 있어요? 뛰어넘어 오는 전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지사님 한 분은 큰 전선 회사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막 전선 한 바퀴가 뭐 4억짜리도 있고 5억짜리도 있대요. 그게 막 초고압선을 멀리 이제 발전소하고 연결하는 그런 선인데 그런 회사를 만든 그분은 전부 다 전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모든 선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수도 파이프로 흘러가는 것도 아니고 전선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KTX처럼 저 뭡니까 레일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타고 흘러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누구시든지 간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일은 여러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멘 한번 하실까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을 했을 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 기뻐하실 것인데 자 이제 우리 마음을 조금 더 하나님하고 연결시켜 봅시다. 지금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연결시키는 게 아니고 그 김충환이라는 그 청년 정말 그 아멘을 다 좋아하는 청년을 하나님 마음과 연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읽었다 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 죄에서 건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죄에서 건지로 우리를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 벗어나 오셨으면 그분은 분명히 우리를 깨끗게 해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슬프게도 저는 19살 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했는데도 죄를 한 번도 정확히 씻어본 적이 없었어요. 지난 부활절날 전 누가복음 24장 우리 고척스카이 도매에서 부활절 행사를 했는데 새벽에 고척스카이 도매 한 2만 명 정도 모였는데 막 이런 새벽에 아직 먼동이 트기 전에 수많은 분들이 거기 모여있는 제가 단의 말씀을 저는 너무 은혜로웠어. 꼭 주님이 부활하신 그 기간을 맞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가 설교하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 그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조서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뭐냐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그럼 정말 우리가 회개라고 하나님 내가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짓말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 그게 참 회개입니까? 회개라는 건 돌이킨다는 뜻인데 돌이켰으면 돌이켜야지.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분명히 여기서 참다운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참다운 회개가 돼서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죄 사함을 우리 교회 목사님도 기도하실 때 죄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장로님도 그러시고 근데 제가 어떻게 저도 죄인 당연히 죄인인 줄 알았어요. 1962년 10월 7일 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경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네.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 하나님 나를 보고 의롭다 하셨어.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야 아니에요? 그날부터 전 의인이라 그랬어. 의인이라고 그랬어. 그렇다고 많은 사람이 저를 막 비난해서 의인이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의롭다 해서 의인이라 그랬는데 의인이라 하시나 뭐 잘못하면 하나님 잘못됐지 내가 왜 잘못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은 믿고 받아 그랬는데 아멘 돼요. 근데 로마 3장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했는데 어떻게 의인이야. 어? 로마 3장 보니까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돼 있어요. 뭐야? 하는 의인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차근차근 읽어보니까, 로마서의 3장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봅시다. 여기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의인이 있어요. 근데 로마서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게 이건 무슨 말이야? 아, 맞아요. 우린 다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의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한 사실은. 그는 의인이 없나니 하도 없는 건 우리 스스로 죄를 안 지은 의인이 없다는 걸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지면 의인이 되는 거란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안 읽는 것 같아요. 의인 없나니 하나면 성경 조금만 읽으면 의인이란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어. 그런데 저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십 번을 읽으니까 이게 전부 풀려지더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 6장 9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어. 분명히 여기 의인 나오지요. 의인 나와요. 한 절만 더 읽어볼게요. 이건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구약 성경 호세아 호세아를 찾아봅시다. 호세아 14장 9절. 자, 여기 모니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그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분명히 의인이 있는 거예요. 의인 없나니 하도 없다고 해놓고 의인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예. 우리가 내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하도 없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인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을 때 일정한 부분만 씻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씻기 때문에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씻으면 완벽하게 씻지 뭐 일개 부분 한 부분만 씻고 한 부분 안 씻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만일에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안 씻으면 죄 씻은 것 자체가 아니에요. 씻으면 눈처럼 이게 씻어져야 씻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 어떤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 우리 원죄만 씻었고 자범죄는 못 씻어 우리 자범죄는 우리가 씻어야 한다고. 그건 진짜 미친 소리예요. 예수님도 못 씻은 죄를 우리가 무슨 죄주로 씻어요? 교만이 막 하늘에 닿은 소리예요. 알겠습니까? 원죄만 사고 자본죄 못 사해서 우린 그냥 그대로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사는 건 예수님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 죄를 못 사했으면 우린 지옥까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자세히 읽어보지도 안 하고 한쪽 조그만 아는 지식 가지고 그래 다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신구약 한번 읽어서는 전체 윤곽을 알기도 어렵고 열 번 정도 읽으면 어느 정도 윤곽을 알게 돼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윤곽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 20번, 30번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정확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 교회 대학생들 보고 너희들 성경 한 200번만 읽으라 그랬어요. 대학교 너희들이 졸업할 때 대학에 들어가서 하루에 24시간인데 4시간 잠을 자라. 그리고 20시간이 남는데 10시간 학교 가서 공부하고 그래 하고 나머지 10시간은 성경을 읽어라. 하루에 10시간 성경 읽으면 한 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읽게 된다. 1년에 50번을 읽게 돼. 그러면 4년이면 200번을 읽으면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신앙 논리들이 성경을 기초로 하지 아니고 자기 생각을 많이 섞어서 이상한 신학이 돼 교회가 전부 신학 때문에 분리가 돼 분열이 되고 막 교리 좀 전 가지고 막 한 성경을 가지고 분열돼 장로가 생기고 감리교도 이런 교리가 생긴 거예요. 저희 CLF라는 이야기로 이 단체로. 그냥 목회자들 좀 모이자 모여 정말 성경을 서로 놓고 펴서 의논하자 교리를 중심으로 하지 말고 뭐 어떤 교회는 저 뭡니까 좀 교리적이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르틴 루터 당시에도 교리적인 좀 문제가 있었고 모든 성인 주변에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따지지 말고 성경을 펴놓고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런 이야기들 해요. 제가 김충환이라는 형제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형제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연결되면 하나님 형제하고 마음이 흘러들어가 어제 저에게 얘기했죠. 하나님은 슈퍼컴퓨터처럼 하나님 안에 평안도 있고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성령의 충만함도 있는데 나는 적은 PC 적은 컴퓨터인데 그 슈퍼컴퓨터가 와이파이로 온라인 되어서 연결만 되면 슈퍼컴퓨터 안에 모든 걸 내가 가져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면 거기는 모든 걸 끄집어내서 내 것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열왕기하 4장을 읽었지요. 그죠?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대한 글을 읽었지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믿음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편이 죽고 난 뒤 두 아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 아들 훌륭하게 키우고 싶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빚이 많이 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빚이 제가 빚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빚이 이자가 붙고 점점 더 빚이 커지니까 결국 빚에 있는 돈을 받을 수 없으니까 두 아들을 잡아다가 종으로 팔아먹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 이 여자는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지만 자기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는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다고 한 마음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내 사업을 잘해 우리 아이들 돈 많이 벌어가고 훌륭한 공부를 시켜 위대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게 아이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아이들의 종으로 팔려가는 얼마나 비참하냐. 내가 한 일의 결과는 다 이런 거 허무한 것이구나. 이제 내 문제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하나님을 의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번 해보자. 여자가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저도 제가 1962년 제가 죄사함을 받을 그때 제가 19살이었는데 제가 하는 게 모든 게 실패였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생각대로 하면 그때는 다 잘 될 줄 알고 당장처럼 돈도 잘 벌 것 같고 그랬는데 하는 것 하나하나 실패하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실패한 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희 작은아버지 일본에 계시는데 종종 오셔서 저를 보고 일본에 가자 그러셨어요. 가려고 막 저도 막 그랬는데 그때 일본하고 한국하고 수교가 안 돼서 합법적으로 갈 수 없어서 밀선을 타고 가는 걸 생각했어요. 어느 날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이 밀선을 타고 일본을 가는데 선장이 막 배에 대가 캄캄한 밤에 막 돌더니 어느 바닷가에 내리라고 하더라고. 내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들 일본사 걸리면 안 되니까 산에 올라가가지고 날이 새길이 날이 새거든 등산 갔다 온 것처럼 수건 어깨 메고 막 그래 체조하면 내려오라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날이 새길이라 했어. 날에 딱 세서 이제 일본 말 좀 배운 거 하면서 막 내려오는데 간판에 한국말로 돼 있는 거예요. 마산이라고 써 있어, 마산. 아, 일본도 우마야마가 있구나 하면서 아이들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 얘기해 보니까 여기 어디 마산이라고. 한국말만 잘하는 거예요. 일본에 한국 사람만 이렇게 있나? 나중에 마산에 갖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주를 찾아가 항의하니까 선주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배를 이틀 빌려다도 배를 돈 받고 빌려준 것밖에 죄가 없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좋은 그 선장을 마산에 갖다 내려놓고 나쁜 사람 바다에 또 던져버린다 하더라고. 그래서 일본 가는 거 포기했어요. 일본말 잘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는데 제가 뭘 하는 건 하다 제대로 되는 게 없었어요. 내가 하면 다 망하겠구나 확실하게 1962년 전 그걸 알았어요. 그때부터 내가 내 생각을 따라 살기 무서웠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항상 성경하고 내 생각이 다른데 그때부터 내 생각을 버리고 성경을 따르기로 했어요. 여기 제가 11개 4장에 있는 선자생도 안에 가는 이거를 읽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자는 자기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나보다 더 망했지, 그죠? 난 그래도 뭐 별로 망한 건 없는데 그 여자 자기 두 아들 종으로 팔리 얼마나 비참해요. 자기 아들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그랬지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했을 때 여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지, 그죠?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아담의 후손 사탄이 이끌림 받아오다 보니까 우리 생각이 하나님 생각 다 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네가 내 말을 믿을래 하고 하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내가 아내 이름은 사리라고 하지만 사라라고 해라. 그가 네게 아들 낳아주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면 생각 들지 않아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그랬죠? 하면 다른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 보고 얘기했어요. 내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건져내리라. 내가 무엇이간디 애굽에 가면 내가 무엇이간디 이스라엘 백성 건져내리니까 안 됩니다. 전부 인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보고 배운 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되지만 안 되는 안 되는데 실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 일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된다면 된다고 믿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못 믿고 될 만한 것만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는 거. 그러니까 온전하게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지자 생도가 왔는데 선지자 생도가 비주로 자기 두 아들 잡혀간다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알아?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래 여자 하는 말이 계집종의 집에 작은 기름 한 병 있습니다. 그럼 너는 동네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라 항아리를 빌리라는 겁니다. 왜요? 하니까 가서 기름을 그다 부어라.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한 병 가지고 병 하나 뭐 부어나 마나 부으면 이쪽인데 한 병인데 그걸 항아리 빌려다 부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 논리는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우리 논리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내 볼 땐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김충환이라는 형제가 암이 걸려 다 죽어가는데 그 담당하는 병원에 가장 잘하는 의사가 그 암을 치료했는 암이 2, 3일 안에 죽는다 그러는데 내가 뭘 알겠습니까? 나 같은 인간. 나 의사도 아닌데. 그래, 나는 잘 모르지만 성경은 내가 안다. 하나님하고 이 형제가 한 마음이든 그 문제가 안 된다. 전 증거에 살아오면서 이런 간증 무지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셔서 정말 죽을 사람이 사는 것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하고 한번 같이 만나봐요.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 말하자면 여러분 짜장면 먹고 싶다 볼 때가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 짬뽕 먹으러 가면 짬뽕 먹으면 돼요. 하도 안 어려워요.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고집뿐이면 지 멋대로 가는 거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탕수육 먹으러 가면 탕수육 먹으면 되고, 그 뭐야 짬뽕 먹으면 짬뽕 먹으면 되고, 안 그러면 돼지고기, 안 그러면 저 요즘 뭐야 그 감자탕 먹으면 감자탕 먹으면 되고. 외국에 귀한 손님들이 저희들 집에 자주 오시는데, 전 사람이 전 약간 별나요. 한 분은 제가, 아, 이 손님 감자탕 좀 대접해야겠다. 우리들은 깜짝 놀랐게, 외국 사람들 뭐 감자탕은 돼? 감자탕이 어때서? 왜 그런 음식을 대접 좀 좋은 거 활용? 아니, 한국에 오시면 한국 좋은 것도 잡숴보지만 감자탕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감자탕 집을 갔습니다. 아세요? 이 감자탕 비싼 거 아닙니다. 이 고기를 뜯어내고 남은 붙은, 뼈에 붙은 걸 주는 건 삶아주는 건데, 재미있으면 잡숴보시오. 그분이 장관님이신데, 너무너무 잘 먹고 싶죠, 드셨어. 다음에 또 감자탕 사달라 하더라고. 제가 이게 비싼 건 아주 싼 음식입니다. 이 비싼 건 아주 비싼데, 이건 싼 음식인데, 한번 잡숴보시오. 그분 너무너무 고마워 하면서 감자탕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우간다 청소부 장관이 모실 때는 삼겹살이요, 삼겹살. 그건 뭐, 돼지고기 이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삼겹살 딱 여기다 구워가지고 먹는데. 이분은 완전히 돼지고기 삼겹살 팬이 됐어요. 그래서 한 말이, 자기는 우간다에 가서 돼지고기 삼겹살 장사를 하고 싶대요.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 사람이 막 크다란 전자, 그 뭐 전기, 그 뭡니까? 그 뽑는 데 있잖아요. 해놓고, 그 이름 뭐라 그러죠? 팬. 팬 왜 놓고, 전기 막 탁 높여놓고는 막, 돼지고기 막 삼겹살 갖다 놓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자꾸 뭐 침이 넘어가는데. 괜히 그 얘기했네.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그 우리 사람 꼭, 격식 있는 것만입니다. 비싼 거, 좋은 거, 그런데. 외국 사람들 그런 거 잡숴봐야 돼요. 이번에 여기도 외국에서 모두 많이 오셨는데, 지난번에 한국, 그 외국에서 여기 성경 공부 오신 분 한 60여 분 돼요. 근데 짜장면을 사줬어요. 짜장면 꽃배기로 6,000원 합니다. 6,500원. 그러니까 60명 해도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이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건데 문제는 또 사달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가 좋아만 남도 저 내가 좋아서 남 대접하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그렇죠. 저기서 저 감자탕 잘 먹습니다. 좀 사주세요. 제가 먹을게요. 우리가 전도사님 지금 뭐 호주에 가 있는 전도사님 집에 그 저 모친이 감자탕 잘 하는데 좀 멀어서 그런데 한 번씩 가요, 가면 잘 해줘요, 잘 먹고.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다 이야기. 야, 김영재, 너 내 이야기 들어봐. 맥주도 파이프 연결하고 압력시범 들어가지, 흘러가지, 그치요? 야, 맥주가 먹고 싶어서 공장에 맥주를 집까지 연결한 사람이 있는데, 네 마음이 하나님과 연결해봐 얼마나 좋겠노. 하나님 마음이 흘러오면 맥주하고 비교가 되겠어 이 사람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 흐드레 그 흑한 그 뭐 술 취하면 뭐 저 뭐 열 올라가고 고혈압되고 나쁜데 그 저 몸 건강한 건데 술 연결하려고 수도 파이프 연결하는데 하나님과 마음 한번 연결해봐. 어떤 녀석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네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돼. 선지자 생도가 자기 방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방법을 찾아서 나갔죠. 그죠? 자기 할 대로 다 해봤어요. 할 대로 했고 했고 하고 하고 또 해도 자기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그 설판에서 벗어날 방법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하에서 뭐 아파트 살 수 있고요. 좋은 정말 고급 승용차 살 수 있고요. 좋은 옷 입고 아이들 공부시켜 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참된 평안은 여러분 돈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를 씻는 것도 돈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노력 가지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되어집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되면 지금 어제 찌익하고 그 있죠. 아이들 그 노래 마징가 쨔익 하면서 찌익하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딱 연결되면 그때 놀랍게도 전선이 연결되면 전기가 돌아오듯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암환자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는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제 아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전북대병원에 가서 한 시간 못되게 있으면서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김초환이라는 형제가 아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믿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네 하나님이 자네 병 고칠 거 믿어? 예 믿습니다. 그래 그거야. 그러면 믿음대로 하나님 역사해. 빨리 일어나 나간다 하고 손 흔들고 광주 갔다 집회하고 그날 밤에 제 아들하고 아내하고 같이 왔어요. 서울에. 그런 거 정신사 다 잊어버렸는데 한 열흘 좀 지났는데 아침 먹는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그 형제 아 목사님 김충환입니다. 다 죽어가는 사람이 뭐 2-3일 못 산다 근데 열흘이 지났는데 목소리가 막 힘이 있고 튼튼해요. 뭐 어 그래 잘 지냈는가? 예 목사님 잘 됐습니다. 어때 가니까 예 병원에서 진찰했는데 제 몸 어디에도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할 때에 잘 들어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암 걸린 사람들이 마지막 죽어갈 때가 되면은 병이 점점 아 자기 마음에 안 되겠구나 하고 이제 포기를 해요. 안 되는 이유를 또 그들은 정확히 알아요. 왜냐하면 나는 그동안 성실하지 못했어. 육신적이었어. 세상을 사랑했어. 내가 죄를 많이 지었어. 그래서 하나님 날 사랑 안 하는 거야. 안 고치실 거야. 그렇게 자기가 혼자 장문을 써요. 장문을. 글을 만들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허물을 보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날부터. 예레미야 31장 34절은 뭐라고 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따라해 봅시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셔놓고 기억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지 그죠? 하나님 죄인이죠? 자 하나님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해놓고 안 사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요. 그 십자가에 죽으면 여러분 죄를 대해 죽었지요. 그럼 여러분 죄가 사해졌어요 안 사해졌어요? 그런데 죄인이라 하면 돼요? 예?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에 재밌는 건요. 구약에는 제단이 있어요. 제단이. 요거보다 크지요. 장이 5규빗, 폭이 5규빗, 높이가 3규빗. 1규빗이 45cm니까 5규빗쯤 되면은 2m가 좀 더 못 되지. 요 정도 넓은 제단이 있어요. 제단의 뿌리 이렇게 해서 뿌리. 제단에 황소 뿌리인지 뭐지. 제단 사각 모퉁이 뿌리 있는데 그 뿌른 제단을 왜 달아놨느냐 물어보니까 성경에서 그걸 또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양을 잡아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앞에 양을 한 마리 끌고 와요. 양을 알겠습니까? 양을 끌고 와서 어서 빨리 와. 양은 아주 착해. 죽을 줄 알면서 잘 따라와요. 양은 굉장히 순해서 저희들 어릴 때 돼지 잡으려고 하면 돼지 막 목을 칼로 찌르면 돼지가 꽥! 막 팔부든 죽어 그러는데 양은 그 양이 가만히 있는 저 사람들이 길을 딱 잡고 목을 딱 찌르는데 찔러가지고 동맥을 끊으면 피를 그냥 아무 소리 푹 쓰러진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양을 잡기 전에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다 재산이 살펴보지 흠이 없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양에게다 제사장이 안수라라 그래요. 그 죄를 지어서 그래요. 안수라면은 그 죄가 양에게로 건너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죄가 양이 건너갔고 이제 그 제사장이 목을 찔러서 목에 동맥을 그 피를 흘리고도 푹 쓰러져 죽으면 죄의 값이 지불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시죠? 그러면 제사의 뭐 제사는 그 양의 피를 손바닥을 찍어다가 제단 뿔에다가 발라요. 제단 뿔에다가. 그래서 왜 양의 피를 갖다 한 피를면 제단 뿔에 발라고 벌겋게 보기 싫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 하나도 뜻이 없는 게 아닌데 이쪽에 또 아니 저쪽 뚱뚱한 데 그 뜻이 나오는데 왜 제단뿔에 피를 만 저는 잘 몰랐어요. 어느 날 성경에 읽다 예레미야 17장 1절을 읽었는데 아 여기 우리 방송실에 너무 잘해. 딱 부르면 탁탁 펴. 내가 미리 이야기 안 했는데 이거는 오늘 저 본문만 얘기해 줬다. 자, 여기 보면 유다의 죄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과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알아야 하고 우리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장부, 하나님이 우리 죄를 기록했는데 제단 뿔에다 기록해놔요. 제단 뿔이 딱인데 기록이 딱이에요. 제가 기록됐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막 예배드리면 하나님 위에 딱 쳐다보니까 제단 뿔에 제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 예배드리면 제가 생각나는 생각이 딱 떠오르지. 그죠? 제단 뿔에다 기록을 했는데 왜 제사장은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라고 했느냐? 그것도 찾아보여 드릴까요? 레위기 4장 한 점만 더 찾읍시다. 기왕 찾는 김에. 레위기 4장 29절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와 그 희생을 번제소 잡는 거 잡을 것이요. 30절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단 밑에 쏟고. 자 이제 이 속죄 제사를 지낸 뒤에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번제단 뿔에 바르는 건 뭐냐면 양이 죽을 때 죄가 다 씻어졌으니까 죄의 기록을 피로 도말한다. 칠해서 지운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나라에
양의 피를 칠함으로 우리 죄에 대한 모든 기록이 지워졌습니다. 언제 기록을 지우는지 아십니까? 죄가 다 해결됐을 때, 그렇죠? 그 양이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을 때 죄는 씻어졌고, 그 씻어졌기 때문에 기록된 재단뿔에 우리 죄의 기록을 지운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구약 시대의 양을 잡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또 죄 지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죄를 지면 제사를 드리고, 왜? 이 세상은 시간계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렸지만, 제사를 한 죄를 사했는 그 뒤에 짓는 죄는 이미 과거로 제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사하지 못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이 세상에는 시간계라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세상은 시간계고 하늘나라는 영원계지요. 그렇죠? 맞아요. 영원계는 영원히 시간이 흐르지 않는 걸 영원계라고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죄를 사는 그 제사가 영, 그 제 뭐 소프라노는 노래보다 굉장히 노래 길게 하더라고요. 막. 그, 저, 뭐야, 할렐루야 할 때, 왕의 왕, 하는데. 그걸 소프라노 참 잘하더라. 길게 하는데. 여, 그거에 모자라요. 근데 예수는 영원한 죄를 속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구약시대는 양을 잡아 재단뿔에 칠을 함으로 죄가 사해졌는데, 그때는 시간 순간적으로 죄를 사하고, 예수님은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재단뿔인 게 하늘나라 재단에 영원한 재단에 영원히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졌다. 이해가십니까? 여기는 다음에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만 성경 한 절만 그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 10장 9장 11절. 히브리 9장 11절. 찾으셨습니까? 자, 이게 모니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손으로 지은 장막은 하늘나라 성전을 보고 모세 그 모형을 본다 해서 모세가 손으로 지었는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이란 건 하늘나라 성소를 가리켜 말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긴 장막이란 건 천막으로 됐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장막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늘나라 성전인데,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성소를 가리켜 말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장막이라고 하면 하늘나라는 장막이 아닌데 번역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소, 이게 장막 텐트로 됐기 때문에 그 성소를 장막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냐. 구약 성경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피로 죄를 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염소나 송아지 피로 하냐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믿기 싫으면 안 믿어도 좋아요.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제사는 구약 다른 제사장 제사와 다른 것이, 다른 제사장 제사를 드릴 때 이 땅에 있는 제단에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면 이건 시간계기 때 또 과거를 흘러 또 죄를 지으면 또 죄를 사고 죄를 또 죄를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할 거든 세상 태어나실 때부터 이 세상까지 수천 번 수만 수억 번 죽어도 우리 죄를 다 못 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죄를 사하게 하기 위하여 피를 가져 하늘나라 제단에 가서 영원한 제단에 뿌려서 그 피는 지금도 영원히 사는 지금까지 이생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영원히 죄를 사하셨으면 여러분 죄가 남아있습니까? 안 남아있습니까? 여러분 죄인이란 말이 겸손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적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가 죄인이라 한다면 십자가 실패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됩니다.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사서 죽으셨는데 우리 죄가 씻어져야 된 거지.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 죽었는데도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십자가는 실패한 것인지 뭡니까? 그렇지요? 자, 이야기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셨는데 완벽하게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사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한번 할까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데 주여 죄인입니다 하면은 아이고 예수님 나 때문에 죄를 사기 십자가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또 죽기만 하고 내 죄도 못 사했고 그 말이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경멸히 여기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생각엔 죄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자기 방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법을 전적으로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기가 볼 때는 기름 한 병을 붓기 위해서 병 하나만 되는데 선지자는 말하기를 빈 그릇을 갖다가 가져와서 부어라 그랬어요. 아니 기름 한 병 붓는데 뭔 빈 그릇 동네 항아리를 다 갖다 빌려다 놓으라 그럽니까? 말도 안 되네요. 이제 그것이 나를 믿느냐 하나님 말씀을 믿느냐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친구 사이나 형제지간 내도 서로 생각이 다를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이 다른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맞아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여러분을 믿는 거고 여러분 생각에 맞든 안 맞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자는 집에 온 동네 아이들 시켜 항아리를 전부 다 빌려 항아리 하나 빌려주세요. 그래 저 김치떡 있는데 이제 나 쓰는 동안에 가져가라. 예 조심해서 갖다 주고 갖다 가서 쓰고 가져와야 돼. 알겠어요. 항아리는 빌려주세요. 항아리 쌀떡 같은 거 빌렸는데 빌려가다 예 가루떡도 있고 쌀떡도 있고 간장떡도 있고 가득 갖다 놨어요. 이게 또 재밌는 건 옛날에 쌀을 담았던 것, 옛날에 간장을 담았던 것, 옛날에 뭐 된장을 담았던지, 옛날에 뭐 가루를 담았던지 그런데 지금은 기름으로 성령으로 부어주신 우리 심령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자는 자기 생각으로 한 병 기름 가지고 부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기 생각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면 사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어렵다고 하시면 어렵다고 믿으세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그러면 하는 거 이런 말 한 마음이 됩니다. 김충환 형제는 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의사 2, 3일 못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서 한번 저희들 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요. 또 이런 분들이 저희들 교회에 많습니다. 최수연이도 그런 간증하지 있고 저 뭡니까? 최요한은 정갈의 속에 다 죽어가다가 이 말씀 듣고 정말 깨끗하게 살았고 그래도 지난번에 김준옥 자매도 아무래도 다 죽어가서 깨끗하게 살고 이런 간증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간증을 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 생각을 믿지만 하나님 말씀 믿으세요. 이 선지자 생도의 아내 너무 육신적이고 자기 믿고 하나님 말씀 멸시한 사람이었는데 기름을 부으니까 엄마 기름이 자꾸 나와 그래 막 감격스러운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육신적인 인간 한 신자 나 같은 인간이 기름이 나오네요. 엄마 기름이 가득 차서 어떡하지? 딱 발담 딱 항아리 가지고 예 참 옮겼더라고. 엄마 또 나 벌써 다섯 항아리 찼어. 스무 항아리 찼어. 비지집에 기름이 가득 찼어. 엄마 너무 기뻐. 부인의 생각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거스리고 했는데 내가 왜 이 하나님을 거스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기름을 부어도 기름이 찬데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빚 문제도 해결하고 남는 것 가지고 기름을 팔아가지고 아들 하고 둘이 잘 살다가 나중에 아들 커서 며느리 보고 제 안방에 있고 며느리 밥 뜯어주는 밥 먹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성경 그 끝까지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맞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도 아직 죄를 해결하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려졌고 하늘의 제단에 뿌려져 영원히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으십시오. 오늘 제가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멸망을 받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오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믿었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같은 마음이 돼서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했을 때 우리도 어렵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 우리를 이끌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복된 이 집회를 통하여 죄에서 벗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1부 시간 끝났고 2부 신앙 상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